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가 개혁됐고 또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됐고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신앙을 시작하는 그런 분부터 시작해서 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영적 서밋에 이르는 자리까지 그 정확한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으로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서두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까지의 선교의 여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에서 10년 또 아라비아에 3년 그렇게 다시 성경 전체를 다시 그 읽은 거죠. 복음 관점에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나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했으면 쭉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준비하는 시간이 십수년이 또 걸렸어요. 다시 개인적으로 깊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묵상하는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 후 안디옥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지역은 뭐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그 지역이 이고니아 루스드라 거기가 중심이 되는데 사실은 그쪽이 남 갈라디아 지역이고 사도 바울의 고향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 인도 따라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있는, 가 만들어진 그쪽으로 가려다가 그러지 않고, 이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카, 고린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마게도니아, 아가랴로 그랬고, 지금으로는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 복음 전하고,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을 총망라해서 집중해서 응답받았던 현장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거기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로마,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서 대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게도니아 아가야에서 수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순회를 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를 어느 시점에서 적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2, 3차 전도 다 끝나고 에베소 사역 끝나고 그다음 마지막 3개월 동안 제 순회를 마게도니아 아가요를 했을 때 그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있을 때 그때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겠다는 전도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로마고부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로마서 편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수년 동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과 양육했던 또 그 전에 또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 동시에 중요한 문제들이 거기에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겠는데 로마보다 우선 들려야 할 곳이 있었죠.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 세계를 다 다녔는데 사실 복음의 가장 시작이었던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이었던 여기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야 될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편지를 통해서 빨리 전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로마에게 전달한 인물이 누구냐면 오직 급했으면 여집사 베베에게 보내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했거든요. 과거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집사 베베?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로마서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로마서 내용을 전달하면서 거기서 로마서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제자가 여집사 베베였구나. 그래서 여집사 베베에게 이 메시지를 로마서를 보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배경을 가만히 묵상해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물론 중요한 사명자일 수도 있겠죠. 다른 면도 있었겠다. 무엇이냐? 지금 짧은 시간 3개월 있고 이 편지를 써서 지금 급하게 보내야 돼.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로마에 가실 분 누구십니까? 여집사 베베가 제가 갈 비행기표 끊어놨는데요. 배표 끊어놨는데요. 아, 그래서 여집사 베베에게 시간표 맞춰서 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호주에서 영준이 형제가 근데 호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영준이 형제한테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데요. 아, 그게 시간표죠. 전 세계 복음화.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고민과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율법과 복음과 믿음과 행함과 구원과 삶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나? 행위가 잘못됐는데 끊어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이런 갈등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 구성원 중에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각각 달랐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천년이 넘도록 할례를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의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걸 지키는 것을 그리고 제사도 있죠. 절기도 있었잖아요. 오순절을 지켜 유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왔고 절기도 많았는데 이것이 다 의미가 없다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과거에 수백 년 동안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 믿으니 제사를 끊으라고 하니 쉽지 않잖아요. 그와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대. 그들은 할례와 같은 율법도 더불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 출신 성도들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할례를 행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 종교를 믿으면서 행했던 타락적인 습관을 끊어버리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들 중에서는 동성애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자체가 그 타락 종교예요. 그 행위가 바로 다산을 하는 것이고 더 음란한 행을 하는 모든 그런 활동이 종교적인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교회 안 다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은 뭐냐면 교회에 가면 술, 담배 끊어야 되고 십일조 해야 된다.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끊어야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구원과 피면서 마시면서 서서히 끊으면 되는데 일단 구원을 받고 봐야 되는데 너무 이게 율법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 틀린 말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교회 오자마자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와 삶과 구원과 이 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과거에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과 또 불신자 시절에 우상숭배를 했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옛 체질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줘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주었던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들의 구원의 믿음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교수님 한 분이 로마서를 한 학기에 100번 읽어라. 그리고 100번 읽으면 마지막 종강하는 시간에 자기가 읽은 숫자를 정직하게 기말고사 시험 칠 때 밑에 적어라 하셨어요.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학기 내내 성경책을 들고 작은 성경을 다녀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버스 타나 뭐 읽었어요. 저는 읽었는데 그렇게 읽었더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70번밖에 못 읽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밀린 숙제를 했는데요. 기말고사 볼 때는 70번 정직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읽은 분들 막. 근데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행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된다는 거야? 행위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건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책을 여러 개를 봐봤어요. 보니까 그분들도 다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럽게.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가 최고로 했는데 번역이 너무 잘못돼가지고요. 설교 한 편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대단한 로마서 강의라고 했는데 내용이 왜 이러지 했더니 번역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번역된 것을 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혀 명설교가 아니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로마서의 결론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에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요절 말씀을 중요 말씀 요절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이 상 이 전반부를 이해하면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만약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뒷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1장 17절 서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계속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은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인간의 5만 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6가지 문제를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우리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고 이 문제제들이 점점 사라지다가 우리는 7가지 어떤 것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일본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본인이 그러시대요. 이 복음서식을 1000번 했더니 전달을 된 나의 것이 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구원의 길, 이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오직 의인은 무엇을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의인이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행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예, 말씀이 그 이 1장 17절 후반부의 말인 것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이잖아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죠? 구약 시절에도 이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내용이 그 저자가 구약의 모든 사람도 사실은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구원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신약에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믿음으로 구원을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 중에는 죄를 그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의로운 존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인간의 죄를 대가를 다 치루어 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심판하는 분들이 악한 겁니까? 그러면 판사님들이 악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죄에 대해서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죄 문제를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그 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마땅하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하실까? 믿음이 약할 때는요, 그랬다니요.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됐냐? 어떤 종류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 돼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여기 뭐 하고, 교장 선생님 돼서 개성 장대님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요. 하물며 아니 군인이 되고 스타가 되면 저희 군대 있을 때 보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별 세 개 왔는데 별 한 분이 오시면은요 그 나팔을 불거든요. 별 한 분이 오시면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이거 하거든요. 아 그 귀찮은데 별 세 개짜리 오셔서 길더라고요.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힘들어요. 이거 손 들고 이거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별도 영광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신앙이 생기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족 속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 속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절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법적인 사건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으면 사형 집행이 정지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사면을 받아 죽음과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면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탈북에서 우리 한국에 오면 집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바꾼 것입니다. 자기의 사상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불신앙의 생각을 바꿔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사고를 바꿀 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하시고 여러분이 지옥의 형벌에서 사면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믿음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믿음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믿고 입으로 진정으로 신하는 고백할 수 있을 때, 신하고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에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영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고 빨리 영접하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진짜 이해가 됩니까? 진정으로 영접해야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지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가고 뭘 끊고 이런 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얻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한다는 미션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전도자의 삶과 그러한 삶을 멋있게 살아갔던 모델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었어요. 완전한 복음, 완전 믿음을 갖고 완전한 전도자의 삶을 거의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부족한 부분도 나름대로 있었겠죠. 예.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시한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로마서 말씀 12장의 그 내용들을 우리 찾아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장 10절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되고 미워하면서 교회 잘 다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큰 교회에는요. 괜찮습니다. 작은 교회는 얼굴을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계단이 양쪽이기 때문에 보기 싫은 사람이 이쪽 가면 저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 엘리베이터도 두 개였기 때문에 보기 싫은 이쪽 차면은 다른데 화장실 갔다가 다른 쪽 타면 돼요. 그냥 마주치기 싫으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이갈리더라도 인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갈리더라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로마서가 아니라 저기 오금동 서신 이렇게 썼다면 그랬을 거예요. 싫은 사람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거라 뭐 이렇게. 12장 10절에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여러분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다 존경합니다. 왜? 네. 여러분 존경은요 그 상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빼놓고는 하나님도 우리가 존경해 드려야 돼요.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가 스스로 그죠? 선생님도 우리가 그렇게 어른으로 모시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해야 되죠. 형제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훌륭함이 아니에요. 나의 성숙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12장 11절에 보면 성실함과 열정을 다해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좀 현대인들이 가장 지금 점점 안 해가는 게 이거예요.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나 성도들이 정말로 부지런하게 바쁜데 하신 분 굉장히 많으셔요. 그런데 다른 쪽 교회 가면 안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섬기지 않아요. 열심을 품고 섬기지 않아요. 점점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로마 시대 당시도 그랬던가 봐요. 예. 짜투리 시간, 자기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뭐 할 거 다 하고, 급한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 그것도, 마지 못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주었던 그 메시지, 여러분의 것으로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할수록, 아, 난 이 정도 됐어.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더, 나는 부족해.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부족해. 더, 주님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했는데,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2장 12절에 보면은요, 환난을 소망과 기도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어떤 소망이죠? 순교해야 되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거야.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고문당하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고문을 당해도 구차하게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차하게. 난 여기서 그냥 죽여주세요. 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죽였으니까 나도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천국 소망 중에서 즐거워했다고요. 쉽지 않는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러한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는 게 가정 안에서도요, 참지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참지, 그걸 참지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참 많아요. 참음으로 해결될 때가 참 많아요. 참지 못해서 작은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도 너무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지 못하잖아요. 말 한마디도 참기 어렵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참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나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과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지 않으면 인생에 돌아보면요, 다 실수만 있어. 다 실수만 있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잘 참아서 돌아보면, 여러분, 참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중에 다 후회가 돼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야!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은 돌이켜보니까 저거더라. 그건 다 후회가 되더라고. 참지 않았던 것들은. 누구한테가 상처를 주었고요. 또, 12장 13절에 보면 복지와 구제와 헌신의 삶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2장 14절에 우리를 핍박하는, 심지어 핍박하는 자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불신자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12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2장 19절에 보면, 이 중반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전 여기까지는 좀 하겠어요. 맡기라. 그런데 12장 20절, 이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번 해봤거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진짜 이 갈리고 원수 같은 사람인데 밥 사주려고 그러니까, 먼저 가서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창체가 꼬이더라니까요. 혈압이 확 올라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실천을 했어요. 그것도 여러 번. 진짜 원수 같은 이 갈리는데. 그런데 그 결과 끝나고 나서 돌이키니까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실천했어요.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서 또 실수하고 계속 또 후회할 뻔 했는데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후로도 계속 욕하고 미워했어요. 한 번은 욕하면서 축복해주세요. 이갈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반드시 주여 쌓아놓으시기만 말씀을 성취시켜 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 저주 내린 것보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 이거예요. 너희들이 원수 갚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숯불에 초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숯불이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부족하니까. 또 공감할 수 있는 성품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라. 우리는 함께 할 줄을 몰라요. 이제 점점 메말라 있어요. 정서가 메말라 있어요. 지적하고 반대하고 뭐하고 따지고 욕심부리고 실적 쌓고 목표 지향하고 이건 너무 잘해요. 공감하지를 않아요. 왜? 황폐해졌기 때문에 우리 상태. 우리가 사랑이 넘칠 정도로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미움 자체를 모를 정도로 지적 자체를 모를 정도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차 물려니까 너무 힘들다고요. 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체질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을 배워서 또 12장 16절에 보면요. 겸손을 배워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거나 나만 잘 알고 있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왜 같이 안 되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을 높게 두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인 채,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그 여러분, 너무 내가 열등감 있어도 이렇게 잘난 척 하거든요. 열등감 있어서 잘난 척 하고, 잘나서 잘난 척 하고, 몰라서 아는 척 하고, 알아서 아는 척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뭐냐? 서로 마음의 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발을 닦는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배신하는 그대로 발도 닦았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은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장 21절 마지막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지지 말고 이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트일수록 안 지려고 하는데 인생을 걸더라니까요. 예. 지지 않으려고 해서 인생을 살아. 그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 주님의 인도를 따를 받고 하나님의 선으로 사랑으로 녹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3원을 8미션 62가지 전도의 삶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모델로 삼아야 될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실천하고 실현시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로마도 복음화시켰고 세계도 복음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로마서 16장의 성도들과 같은 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몸을 바쳐서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이 말씀 운동과 훈련 현장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나오고도 요새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환경과 조건, 여러분 그 특별한 조건에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12장 21절. 여러분 그 예배의 현장에, 훈련의 현장에 바로 여러분의 몸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2장 1절에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부탁하는 거죠. 제발 부탁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는 다른 또 의미가 있어요. 뭐 어쩌면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 교회 복음화된 사람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와 타락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구원의 확신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서두에 말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 소식을 계속 여러분 묵상할 때 믿음이 점점 믿음의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서 결국은 영적 서밋의 자리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깊이 묵상,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현장이 로마와 나의 현장인 로마와 땅끝을 향해 순교의 열정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그 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주신 그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자기가 순교자의 열정으로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열정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사도 바울 팀이 받은 그 응답을 모두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아까우니 주께서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속에서 전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땅끝과 237개국의 그 현장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